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존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박해받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팔복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산상수훈의 결론이 끝나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론인데요. 본론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이라는 글자를 앞뒤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이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법률입니다. 천국 법률입니다. 천국 백성들을 위해 주신 생활 지침이자 기준이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1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부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맹세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이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토대로서 율법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치 이 모세의 율법을 철폐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무효화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고요. 또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가득 채워서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만하게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율법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부족한 상태에 어느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족한 상태를 채우심으로 율법의 의미를 충만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천국은 예수님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럼 천국은 율법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더욱 온전히 충만하게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의 시대에 다 같이 부름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에 이 동물을 바치는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의 제사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본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더욱 그 제사의 의미가 풍부하게 실현되고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또 다른 경우 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깨우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의 참뜻을 깨우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준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놓치면서 때로는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오해와 왜곡을 교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구약 율법을 주셨을 때 원래 의도하신 그 참된 의미를 예수님은 직접 풀어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21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살인을 비롯해서 이혼,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여섯 가지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각 계명마다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공통된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잘 아실 텐데요. 너희들은 이런 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듣고 배운 율법이 이런 것이지만 내가 율법의 참뜻을 말하노니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란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참된 의미를 해석하시고 적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드러내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도 가끔 보면 어떤 신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효력이 중지되었다. 구약의 율법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죄가 전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육신으로 거짓말을 해도, 몸으로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파기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유효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유효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요.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희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서른 몇 차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최초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소멸할 수 없듯이 율법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효력을 지닌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1.1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소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1.1획은 그야말로 작은 점 하나, 획 하나를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요. 그래서 1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요드라고 하는데 요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쉼표와 같은 글자입니다. 점 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1획은 짝대기 하나 일자처럼 와우라고 해서 아래로 이렇게 그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이런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 가장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의미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을 기록하면서 이제 점 하나, 획 하나도 빠뜨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럼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율법 가운데 구약의 음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은 먹어도 되지만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음식법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먹지 않아요. 이 1.1획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런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을 그대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넘어와서 조금 폭을 넓혀서 적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죠. 헤어질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헤어질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조금 무지한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유효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1.1획을 19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1.1획처럼 보이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명들을 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앞에 그 계명들은 좀 큰 비중을 두고 또 인간 관계에서 이제 지켜야 할 그 조항들은 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은 벌벌 떨면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에 관한 말씀은 좀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에서 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중요한 계명과 사소한 계명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둘째 무엇인가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부 소중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생각에 더 중요한 말씀과 덜 중요한 말씀을 구별하지는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은 조금 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어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람에 대한 의무는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은 쉽게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도 타인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보기에 사소하고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무시하고 소홀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작은 계명이라도 중요시하면서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서 지키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계명, 작은 계명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크고 중요하다. 조금 반대로 생각해보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게 여겨야 할 큰 죄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중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의로움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로움보다 더 낫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들의 의와 종교 지도자들의 의를 비교 대조하시는데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철저하게 계명을 준행하고 의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실망하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 백성의 의가 천국 백성된 우리들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완벽해 보이는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너의 의라는 표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 너의 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의 의로움, 천국 백성들의 의로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로움을 우리가 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의로움을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로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런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의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1절도 보면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산상보훈이라는 문맥 안에서 너의 의라는 표현은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 백성들이 순종하는 의로움이 본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의로움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로움을 참 높이 평가하고 우러러 보았지만 그들의 의로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어떤 것인가요? 그들의 의로움은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한 의로움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의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아주 위선적인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의로움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천국 백성들은 겉으로만 모양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아서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순종하기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 그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움을, 참된 의로움을 추구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더 나은 것이죠. 완벽하지 못해도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의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신앙생활 좀 전반에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신앙행위들이 자기 의로움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직분자로서 자기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평판과 어떤 위신 때문에 좀 일하면 안 되겠지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의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명덕의 성도님들, 천국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의로움보다 더 나아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